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들어갈게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얘기가 길게 서술이 되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 아니면 감격, 잊을 수 없는 장면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교회를 충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2장하고 3장, 2장 중간에서 3장을 거쳐서 말씀을 먹으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든 아니면 혹시나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누군가가 왜 교회를 갑니까? 아니면요, 교회 가면 뭐 밥 주나요? 이렇게 시비 걸어오거나 도전해오는 사람에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묻는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으려니와,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답을 주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답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건 너무나 기본이라는 거죠. 3장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얼굴을요, 뭐보다 더 단단하게? 금강석만큼이나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얼굴을 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느냐? 지금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얼마나 돌덩이 같은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그 인간들하고 붙어 싸우려면요, 더 단단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요, 진짜 얼굴에 철판 깔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맨날 그러면 안 되죠. 맨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철판을 깔아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경우를 바꾸면 큰일 나요. 부드러워야 할 때 철판 깔고, 철판 깔아야 할 때 부드러워 버리면 이거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약간 3장 그 중간쯤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철판 깔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셈이죠.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1장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영광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뭐 봤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보았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입을 천장에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또 굳이 준비까지 시키나. 환상 속에서 백성들에게서 감금이 돼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건가 봐요.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훈련이 돼야 하나요? 말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요, 병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기 멀리 계시는 은퇴하신 목사님 저보고 한 얘기 있어요. 홍 목사, 내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느 날 아!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팍 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불러줘. 누군가가 불러만 주면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길래, 목사님 요즘 설교하고 싶어서 어떻게 견디세요? 이랬더니 홍 목사가 빨리 담임 목사가 돼가 나 한번 불러주면 좋지, 이카더라고요. 아니, 그러려면 일찌감치 좋은 자리 담임 목사 만들어 놓든지 하시지 그랬어요. 이러고 툭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교회를 잘 돌보셨거든요. 좀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이미 은퇴하신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 요즘 참 설교하고 싶어서 어째 계시는가 궁금해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설교하고 싶어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석 달간 다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아주 밝아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이 꼭 다물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도록 해놔버리면요 병 날 것 같아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 있죠. 노래 못 부르게 하면 병 납니다.
제가
나오나요? 요새 또 나오나 그래요? 아니 전 그건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동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곡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군대 시절에 쫄병이요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다가 고참한테 많이 얻어 터졌어요. 쫄따구가 노래 부르고 댕긴다고 하는데 쥐 터졌고요. 언젠가 대학 다닐 때 시험 시간 중에요. 시험지 답지 보면서 흥얼거렸다가 누구야! 하는 바람에 어씨. 습관적으로 노래 부르던 사람 노래 못 부르게 하면 참 힘든 겁니다. 요새 늦바람 나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군가의 발성 강의를 듣고 나더니요. 맞아. 옛날에 우리가 발성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여태 안 됐지? 그리고 요즘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뭘 자꾸 틀어놓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막 질러대요. 목사님 다 괜찮은데 예배 시간 말미에 앞에 지휘자가 있는데 거기서 또 너무 그냥 그러지 마세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질러대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양보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2, 3, 4부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요. 요즘 열이 났어요. 근데 그건 너무 못하게 하면 그것도 병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4층 시끄러워요. 뭐 옆에 누가 부르고 있으면 자기도 꽉 하고 지나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가두어 놓고 말도 못하는 것 이런 훈련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는지 알 수 없지만 사명을 그 주시기에는요 그 전에 꼭 준비시키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오늘 4장 들어갑시다. 1, 2,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사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이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에스겔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토판이라고 그러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납작한 기왓자?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옛날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그걸 세워놓은 것 같아요. 자, 요게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 주변에다가 뭐예요? 그 주변에다가 그 성읍을 에워 사는 사다리를 세우고 사다리니까 이게 진짜 사다리겠어요? 아니면 모형 사다리? 그리고 주변에다가 그 흙으로 언덕을 쌓고 흙으로 왜 언덕을 쌓아요? 요거는 방어벽이라기보다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에서 떨어진 곳에 언덕을 성 높이만큼 올려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화살을 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돼 적군에게 포위돼서 공격당하는 그 장면의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전쟁놀이 하고 있다 그죠? 혼자서 성벽을 어떻게 쌓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망해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전쟁놀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공성퇴가 뭐예요? 옛날 그 성을 공격하는 아마 성을 공격하는 높이 된 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신기한 거 3절이에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 쌓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요것만으로 다가 아니고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이고 추가 설명이 돼요. 너는 또 네 얼굴을 애워 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팔을 둥둥 걷어 올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라. 뭐라고 예언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망한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망한다. 뭐 이렇게 막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자식 미쳤나?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내용을 감아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리고 가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게 미쳤나 싶은데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이 외적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왜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야 되지?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할까요?
포로로 온 사람들이 곧 예루살렘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안 듣고 있잖아요.
아, 그것도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네요.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곧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망해서 이렇게 망한다.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이 에스겔의 이 예언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네. 그죠?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은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말씀을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돌이키기 위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기정사실로 된 거니까 거기 가서 외칠 필요는 없다. 단지 누구한테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철판을 하나 이렇게 둘러놓고 간 건데요. 제가 7절을 바로 연결시킨 것은 7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보세요. 네 얼굴을 에워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에워사인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하면요. 적군에게 포위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 얼굴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 원래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 얼굴을 포위된 그 성읍을 향하여 두어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7절에 나온 이 표현이요. 3절에도 원문에 보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3절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표현이 좀 바뀌어져가 안 나타나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표현마저도 지금 개정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얼굴을 포위된 성을 향하여 두라 하는 이 표현이 7절에 있는 이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 3절에도 실제로 있어요. 성을 철벽으로 둘러싸게 놔놓고 그 성을 가만히 지켜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이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물으면요. 에스겔이 할 말이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지 아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만히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이든지 심판이든지. 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집에 여고도 없이 방 들이닥치면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보통은 화라 그러는데, 그죠? 평소에 집안 깔끔하게 잘해놓고 있는 사람에게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다? 이건요? 이건 복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 참 잘하는구나. 이래 되잖아요. 평소에 양말 쿡 씻어놓고 빨래 저기 쿡 씻어놓고 일어났는데 예고 없이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이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이러면 항상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3절과 7절에 두 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 말은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눈여겨보고 있으니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왜요?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었으니 이제는 도리 없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 뜻입니다. 1, 2, 3절이요. 그래서 1, 2, 3절에서 그 에스겔이 조그마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팔을 긋고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이게 일종의 그 모형이라고 그럴까요? 모형이란 말로 하면 우리가 귀에 잘 안 듣는데 모델하우스라 그러면? 모델하우스하고는 좀 다르다. 이건 모형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축소된 모형. 예, 축소된 모형의 모습을 지금 그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 또 이상한 짓 하죠.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이 말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눕는 격이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뭘 그 저 방향을 잡을 때 항상 기준점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을 보고 기준으로 잡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성 그 회막 대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항상 동쪽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지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왼쪽을 보고 누우면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 그렇게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며칠간요? 390일이죠. 왜 390일이냐 그러니까 1년을 하루로 쳐서. 그래서 390일을 그렇게 누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390일이 다 지나가거든. 그 다음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면 이제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는 유다가 있죠. 유다는 며칠요? 40일 그러죠. 유다는 40일이니까 유다가 범죄한 횟수는 40년으로 쳐주고 북이스라엘은 390년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많아요. 도대체 왜 390이 되고 유다가 40일이 되는 40일이냐 이거죠. 북이스라엘이 390이 되려면 나라가 쪼개진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부터 계산하면 70년이에요. 그 70년이 다 차가 돌아올 때까지 기간을 잡으면 39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져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그때부터 나라가 망해 없어지고 유다하고 같이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70년을 지낼 때까지 그 전 기간이 범죄한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스라엘이 진짜 참 지독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집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근데 이제 남쪽 유다는 40년만으로 하는 거.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봐줘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봐주신 거라. 실제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유다가 범죄한 횟수를 잡으면 40년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돼요. 많은데, 이건 봐줘도 너무 많이 봐준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봐줬을까요? 예? 내 자식이걸랑요. 내 자식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을 지나게 하지만, 저놈들이 벌받아야 될 횟수는요, 40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었고, 진짜 선했다고 말하는 사람 세 사람. 그 외에도 선했다 했는데 나중에 좀 비틀비틀해가지고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한 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는 굉장히 많이 제가 보기엔 봐준 것 같아요. 진짜 벌받을 횟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는 40일로 그렇게 봐준 것 같아요. 그런데 390이라고 40이라고 합치면 얼마예요? 430. 여기도 산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다, 그죠? 앞으로 손자들 어째 가르치려고, 최소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390에 40을 더하니까 430이 나오죠? 여러분, 에스겔이 430일 동안요, 한쪽 방향으로 보고 누워있어야 돼요. 한번 바꿔줘요. 40일은 방향을 트는데. 8절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 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쪽 저쪽으로 몸도 못 돌린 채요. 430일을 지나야 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몸도 못 돌린 채 한쪽 방향으로 이 긴 세월 430일이면 길어요? 안 길어요? 긴지 안 긴지 알고 싶으시거든 오늘 가서 내일 모레 연휴 휴일이니까 집에 가 한쪽 방향으로 누가 가만히 한번 계셔보세요.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가? 못 버텨요. 못 견뎌요. 그런데 에스겔들어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안 보는 데서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소문 날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모로 누워가지고 지금 벌써 며칠째다? 며칠째부터 되면 소문 날까요? 예? 며칠 되면 소문 나겠어요? 열흘 지났다? 20날 지났다? 이러면 소문 안 나겠어요? 한 달 지났다, 두 달 지났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390일. 저 왜 저런데? 전에는 이상하게 뭐 만들어 놔놓고 팔부도 찢기고 예루살렘 망한다고 막 떠들어대더니 이젠 왜 갑자기 저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저 왜 저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물으면 에스겔이 답이 뭐겠어요? 야.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날 보고 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벌 쓰고 있는 중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자식 돌았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긴 세월 이러고 있으면 찔려 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왜 그 무슨 큰 행사 있으면 단식 투쟁한다 이러고 밥 안 먹는 사람 들어 나오죠. 옛날 김영삼 대통령도 한번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으면 지 배고프지 뭐. 그런 거예요? 자기 밥 안 먹는데 왜 딴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밥 안 먹은 지 40일 됐다. 이러니까요. 난리가 나던데요. 그때 아마 박 대통령 시절이죠. 단식에 항복했죠.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한 사람이에요. 단식 40일 가면요. 대통령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로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390일을 갔는데 하는 말이 뭐냐. 북이스라엘아 너희가 범죄한 탓이니라. 그러더니 390일 만에 당장을 돌렸어요.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식물인간이 100일 만에 손을 꼬무작거렸다? 생각해 보세요. 390일인데 드디어 에스겔이 몸을 돌렸다.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유다야 너희도 범죄한 게 있어가지고 져야 할 죄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날 보고 대신지라고 이러고 있다. 왜 지나갈 건데? 40일이란다. 여러분 40일도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야 굳이 따지면 우리도 죄가 적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양심가일 테고 우리가 뭔 죄 짓다고 지가 저 생고생이냐 이러고 앉아 이런 인간도 적지 않게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의 이 행위가 이 에스겔의 이 행위가요 적어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들 유다 출신들 사람들에게 적잖게 충격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스겔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에스겔의 이 장면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크고 고생을 했다. 이걸 생각하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엘리야요? 이사야요? 이사야 뭐 했는데요? 이사야도 답되는 거 맞아요. 썩은 띠 졸르면 배 하나도 안 아프겠죠, 뭐. 1번 타자는 호세아라야 되지. 1번 타자 호세아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라. 여러분들 연애를 제대로 안 해보셔가 그런 것 같아. 연애를 독하게 한번 해봤으면요. 호세아의 연애가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거라는 게 느낌이 오는 사람은 1번 호세아다. 이사야 거 이야기하시길래 전 이사야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3년 동안 비 안 오는 거는 다른 사람도 다 고통이잖아요. 자기 혼자 고통. 3년 동안 벌거벗고 살았던 거.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요. 벌거벗고 집안에 가만 앉아 있으면 괜찮잖아.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3년 동안 벌거벗고 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빨가벗고 돌아다녔어요. 벌거벗고 어떻게 돌아다니노? 남자였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마는요. 왜 그러냐.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모습으로 외적에게 잡혀간다. 그 메시지 전하려고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녔어요. 또 괜히 앉아가지고 뭐 반스는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입었을 것 같아요. 참이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이래 펴낸다. 여러분 반스라는 게 생긴 지가 그리 얼마 안 돼요. 네? 반스 대신에 다른 거요. 사리마다?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백말 군대나 흰말 엉덩이나 그게 그런지.
여하튼 벌거벗고 3년 동안 행했다 그랬으면 벌거벗고 다닌 줄로만 아시고 빤스는 입었겠지. 괜히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빤스라는 거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호세아나 이사야나 또 여러분 잘 아는 것 종합백화점이 있어요. 모든 고난을 종합선물 세트처럼 당했던 사람 누구요? 예레미야. 바울은 좀 달라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당한 거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당한 건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너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전부 그게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자기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가도록 했던 선지자들요. 야, 아들 신학교 못 보내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간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확인해 본다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자리에 눕는 그 순간부터 내일 새벽기도 빼드릴 테니까 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얼마가 가는지 시간을 재가지고 다음 주에 보고하셔요. 뭐 잘하면 내일 새벽만 아니고 모레 새벽까지도 다 빼드릴게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간섭은 하셨을 거예요. 많은. 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삶으로, 아니요, 참 고통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하는 그 고통이 사실은요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마음을 이렇게 쏟는데도 어떻게 자식들 이렇게 안아주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아픈 그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패하리라. 아멘. 누가 에스겔서 공부하자 그랬어요? 안 오셨어요? 한 분은 안 오셨고 한 분은 여기서 제가 했대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 아픈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픈 얘기는 좀 넘어나 두고 지나가고 또 우리 생애에 이런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뭐 이런 마음이긴 한데 하자카이 하긴 합니다만은 아픈 얘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픈 건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그냥 쭉 읽었는데요.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이 부분은 그 위에 모로 누워 있던 그 장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죠? 모로 누워서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뭘까, 뭐일까요?
뒤에서
뭐 양식은 뒤에서 먹지 그냥.
양식도 예. 전부 보통 때 먹는 게 아니고.
네.
달아가지고. 예.
달아서 정량대로 먹어라. 정량대로 먹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자 권사님이 달아서 먹는 게 제일 고통, 정확하게 돼서 먹는.
보통 한, 뭐지? 만약에 한 대 먹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걸 곧 한 10분의 1만 먹으라고 하면 배고파서.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자기 정량을 못 먹고.
네, 조금만 먹게.
요, 조금 먹으라고 돼 있어요? 예, 물론 아니에요.
아껴서 먹어라.
이영자 권사님이 감 잡는 데는 얕은 일가견이 있어요. 이게 양이 얼마인지를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 읽으면서 무슨 양이 나오고 뭐가 나오거든 꼭 확인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살짝 없어지는데요. 무슨 수를 쓰든지 용량은 잘 확인하고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실제로 에스겔이 이 기간 동안 되어서 먹는 양이 극히 적어요. 아주 적은 양을 고향대로만 먹어라. 요게 하나 있고요. 자, 그거 말고 또요. 인분이 그 불이 붙나요? 마르면 불이 붙어요? 아, 요새는 불이 안 붙었는지 모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하도 풀을 많이 먹으니까 섬유질이 많아서 불이 바짝 말라놓으면 붙으면 붙을는지는 참 모르겠다만. 아니, 어쨌거나 그래. 그것도 불 붙으면 요리할 수, 뭐, 있으면 되죠. 뭐, 그게 그렇게 고통인가요? 인분이라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덜 하다, 그지? 똥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그걸로 떡을 구워 먹으면요? 참 맛있겠다.
한글사요.
예?
구수한 향기가.
아, 예. 그걸 구수하다 하면 좋은 사람이고요. 서울 애들 데리고 시골 가다가 냄새 났다 이러면 전부 창 맞고 코 틀어 맞고 야단이에요. 틀어 망닫고 냄새가 안 나나. 얘들아, 옛날 너희 조상들, 어른들 다 저거 치고 다니면서 밭에 뿌려가지고 채소 키웠단다. 기술해요. 그럼 채소 안 먹어. 그러다 단소리 배해요. 얘들아, 채소가 단맛이 나려면 똥물을 많이 뿌려놔야 채소가 단맛이 난단다. 애들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맞긴 맞는 말인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구절에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섞으란 얘기죠. 여러분, 이거 따로 먹는 게 나을까요? 섞어 먹는 게 나을까요? 아, 뭐, 영양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섞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맛 좋게 해줄까요? 맛 안 좋게 만들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긴데.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여섯 개 중에 고급 재료하고 별로 안 좋은 재료하고 나눠보세요. 밀은 가장 좋은 재료죠? 콩도 그렇고? 아, 조 귀리. 예. 조 귀리는 별로 안 좋은, 격이 좀 떨어지는 식품에 들어가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밀, 콩, 팥. 이건 아주 좋은 재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재료하고 별로 안 좋은 재료하고는요. 그러니까 맛이 좋은 거하고 별 맛이 없고 끄끌끄끌한 거하고는요. 요리할 때 같이 해요.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섞어버리면 둘 다 나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먹고 어차피 거친 거는 거친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이걸 섞어버리면 좋은 것도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맛이 좋은 거 좋게 해서 먹으란 뜻이 아니에요. 그걸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그 갖고 떡을 만들었는데 그 아래 보니까 무슨 떡요? 보리떡이 돼 있잖아요. 보리떡. 저 난예배 때 보리떡 하니까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명 안 하셨어요? 비스켓 종류밖에 안, 네, 비스켓까지. 조그마한 그 떡인. 그러니까 이걸, 이 곡, 그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떡 만들어 놔 놓으면, 떡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똥에다가 구워 놔 놓으면 아, 똥 비스켓이에요? 이렇게 맛이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조차도 잘 해놓으면 좋을 걸 또 섞어가지고 그래 놓으면 다 거칠고 이상한 음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할 건지 이번 저 연휴 기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좀. 한번 해가 오셔야. 더군다나 요즘 같이 어떻게 그렇게 싹싹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옛날이니까.
보리게트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
보리게트는 재료가 또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냥 왜 그 등겨나 그 갖고 만드니까 끄끌끄끌한 거 맞는데 저 서울 사람들 끄끌끄끌하다 그러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끄끌끄끌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요리법을 몰라도 그렇지 왜 이리 바보짓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도 답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는 좋은 곡식, 천한 곡식 구별이 없다. 야, 잡혀가는데 빈부, 귀천 구별하나요? 아니, 외적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인물 잘난 놈, 못난 놈 구별해서 잡아가나요? 이놈 저놈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아니면 그전에는 잘났다고 빈부 귀천에 따라서 폼도 잡고 어째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거 전부 뭐예요? 한 통속 똑같이 하나 보리떡 재료밖에 개떡 재료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가지고 음식물을요 달아서 먹는데 하루에 23개씩만 먹으래요. 20세겔인데 한 세겔이 11.4g이에요. 11.4g인데 이걸 20세겔을 해가지고 만약에 셋으로 나누면요 한 끼당 76g이 나와요. 76g이면 얼마쯤 될까요?
탁구공이
36g이면 왜 또 탁구공이 나와요? 아, 탁구공만한, 아, 난 놀래라. 탁구공은 요즘 규정이 2.7g 이거든요. 근데 탁구공만한 고기가 36g 이래요. 그럼 탁구공만한 고기 두 개네가 한 끼네, 그죠? 근데 못 먹어 끌끌미는데 하필 고기를 갖고 얘기하셔.
아니, 이제
계란요? 계란 두 알 정도. 그럼 76g 나오나요? 물론 거기에 따라 다르죠. 나 이렇게 그람수를 모르는 주부들이 감자가 그것도 크기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라면 이 총각이 봐라 답 나오는 거 봐라. 라면 3분의 1이래요. 3분의 2? 라면 하나가 120g 나오네요. 컵라면 하나가 저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육개장 있죠. 컵라면 중에는 약간 큰 육개장이 80g이에요. 그럼 육개장 말고 그게 79g이니까 80g이면 되네. 그러면 한 끼당 육개장 안에 들어가 있는 라면 하나. 육개장 라면 아시죠? 그 저 이 뭐 조금 큰 거. 네, 컵라면 하나 무게예요. 그게 컵라면 하나 먹으면 뭐 죽진 안 하겠다, 그죠?
양 많아요.
예, 많이 잡사 보세요, 많은 거.
한 끼도 안 먹는다.
예? 적음 된 게 많으니 그렇지요. 평소에 몸에 저축이 좀 돼 있으니까 견디지, 그거 하나씩만 먹여가지고 하루에. 아니요. 한 끼에 양. 예. 예, 한 끼가 79g이 나와요. 그걸 딴 거 하나도 안 먹고 그것만 모로 누워가지고 한 1년 먹어보시면 날씬해질걸요. 저기 라면 하나 먹고 그 다음 또 먹는 거 있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반찬 다 없이?
네. 그것도 큰 라면은 못 먹어요.
저 다음 주에 구제비를 우리가 조금 모읍시다. 이거 저 라면 한 끼 겨우 하나씩 요거밖에 안 먹고 딴 거 전혀 안 먹는데요. 이런 집은 도와야 돼요. 에스겔은 우리가 못 뒀는다 해도. 그 다음 물도 한번 보세요. 물도 꼭 되어서 먹는데 6분의 1 흰이거든요. 6분의 1 흰씩 그 되어서 먹는데 요거 재보니까요. 60cc. 60cc면 뭐쯤 되나요? 작은 우유요? 우유가 보통 80ml나 아, 180. 야구르트 작은 거? 야구르트 80이에요? 50 아니가? 어? 65. 이것도 종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 요거, 야구르트 하나예요. 물 먹을 때, 야구르트 하나 정도요. 아니, 야구르트 안에 뭐, 등그라도 있잖아. 이거 맹물 야구르트 한 병 정도. 거기다가 사발면 하나 정도 한 끼에 이러고 먹고 있으면요. 이걸 390일 플러스 40일 동안 하면요. 이거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말고 그냥 최소한도로 조금씩만 먹고 버티라 이 얘기예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저 이래도 아직 여기에 먹는 낙으로 사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들 건가를 가만히 하면 네, 참으로 힘든 이야기예요. 너 왜 그러냐? 이러면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탓이니라.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예 하고 아멘 할 일이지. 에스겔이요? 반발을 하나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 하는 거는 레위기 하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또 뭐 짐승도 자살하나 이러지 마세요. 스스로 죽었다는 거는 자연사를 말하는 건데 자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은 몸 안에 피를 빼내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 피를 빼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적이 없고 짐승에게 찢긴 것도 역시 피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에 어긋난 짓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분 부정한 거거든요. 그 불에 구운 걸 먹을 수 있습니까? 전 지금까지도 단 한 번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먹으라 하십니까? 이게 하는 게 항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돼. 뭐 부족하고 자시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에스겔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해서 전혀 손대지 않았던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 일이냐면 그 신구약 중간시대 마카비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폭군 하나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돼지고기 먹으라고 강요를 해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은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돼지고기 안 먹고 죽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어라 이러면요 먹으면 되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이거는요? 이건 죽으란 얘기예요. 부정한 떡을 구워서 먹으라? 하나님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감나게 하려고 하면 제가 아는 거 있어요. 천식 환자가 절대 먹어서 안 되는 약. 자, 이제 이건 도구님 내셨네. 천식 환자한테 절대 주면 안 되는 약이요? 머리가 아파요? 아스피린요? 죽습니다. 죽어요. 피린 계열의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더라. 발작이 일어나서 빨리 병원 안 가면 죽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한테 피린 계열의 약은 저 많이 알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저절로 알게 됐어요. 한 번은 난리가 나서 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의사 그러대 약 뭐 먹은 거 있냐고요. 머리가 아파서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절대 피린계 먹어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약은 딱 하나. 아스피린계 말고 그 뭐죠? 이거 타이레놀. 예. 그거는 괜찮은데 아스피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이 들어간 약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 행위에요. 결핵 환자에게 몸에 좋다고요. 인삼을 따려 먹이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알아두세요. 결핵은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그 병인데 인삼이 열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거 따려 먹이면요. 잘하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열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환자에게 뭘 먹이면 안 돼요. 도대체 그런 거 또 뭐 있어요? 제가 아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건 너무 어렵다. 결핵 환자에게 부신 피질 호르몬을 먹이면? 그, 에? 결핵이 확 퍼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 먹던 것만 먹지,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거 사다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건강하고 연세 많으신 분인데, 지게지고 힘 잘 쓰시던 분인데, 누군가가요, 딸내미가 아버지 좋으라고 보약을 한 채 지어다 드렸는데, 세상 그거 자시고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딸한테. 네? 못하죠.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연세 많은 분에게 이거 좋은 거다 해서 좋은 거 드리지 마세요. 그럼 뭐 만들어요? 평소에 즐겨.
약에 대해서 물으면 안 먹고 그냥 내가 먹던 거.
예. 평소 먹던 거, 즐기던 거 잘 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요,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 하니 에스겔의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천식 환자한테 지금 아스피린 먹으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겁도 없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던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네, 그죠? 좋아. 그 정도 같으면 아, 쇠똥으로 바꿔주는데, 아씨, 인분이나 쇠똥이나. 근데 실제로는요, 실제 효과 면에서는 쇠똥이 훨씬 나아요. 이게 불이 훨씬 세고 훨씬 잘 붙고, 그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봐주시긴 봐주셨는데, 뭐 어차피 불이 필요하긴 필요하잖아. 아, 쇠똥은 화력 아주 좋아요. 그런데 네. 뭐, 몽고나 아프리카이나 그런 것 같죠. 예. 뭐, 꼭 텔레비전 봐서 아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아는 거예요? 예. 텔레비전 꼭 봤다고 우기 샀죠. 이거, 텔레비전 안 봐도 아시는 분은 처음 사람이. 옛날 우리 시골에 다 했어, 그거! 근데, 인분보다 낫긴 낫지만, 화력은 훨씬 낫긴 낫지만, 여전히 쇠똥 주우다가 그거 불 붙여가지고 떡 구워 먹으라.
지금도 그거 먹고 있잖아요.
아, 예. 맞아요.
그 몽골은 가니까, 예. 그 야트똥 주스가.
여튼, 저, 쇠똥은요, 사실은 연료로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100% 저 섬유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무에 불 붙인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알불, 오래 가요. 좋긴 한데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그까지는 해주셨네요. 왜 그래야 되죠? 16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네가 지금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래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마시 그렇게 먹다가 그것마저 17절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패하리라. 그러다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망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 그리고 이 예언을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이 되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정답은 이래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끝내 안 들으니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올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 예레미야가 했던 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말, 더군다나 에스겔이 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셈이죠. 그 과정에서 에스겔이 겪는 아픔이 너무너무 커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번이나 보여주셨는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모습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 봤다간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에 맞춰서 주시는 거니까, 아, 우리가 다 이러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릇에 맞는 사명을 주실 거니까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픈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엄청난 아픔을 이겨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그 역으로요, 그 아픔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 마음 나타내시려고 애썼는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또 희망이 있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이렇게 힘들고 아픈 과정을 밟아가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사랑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들어가세요. 어이쿠야. 참, 들어와서 기다려도 되는데.
위에만 조금 들으면 아쉬우니까.